저희는 요즘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이 말씀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숨을 걸 만한 지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고린도 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는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정말 저희들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사회적 지위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어떤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큰 희생을 감수할 수 있으시나요? 사회적 지위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계급, 위치 또는 자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수평적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우리의 위치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까요? 전문적 경력, 전문직 경력, 부의 축적, 소셜 네트워킹, 소셜 클럽 회원, 학력, 건강, 외모, 운동 능력, 예술적 재능, 언어 능력, 종교, 민족, 자원봉사, 자선활동.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한 에너지를 쏟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중요성이나 가치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위치를 바꿀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인간의 역사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랬습니다. 제 사회적 위치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것을 바꿀 수 없다면 그냥 비참하고 무의미한 존재로 끝나게 되는 걸까요? 이 끝도 없는 사회적 지위를 쫓는 것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이 북미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사회적 지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고려할 때, 바울은 충격적인 말을 한 번도 아닌 세 번이나 오늘 말씀에서 했습니다.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해 지내라.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말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장을 바꾸거나 교육을 더 받거나 독신이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승진을 하거나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가요? 다음 구절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17절에서 24절은 바울이 7장에서 결혼, 이혼, 그리고 독신 생활을 다루는 더 큰 주제에 대한 핵심적인 대답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에 대한 핵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 원리를 말했고 그 다음에 민족적, 종교적 예시를 제시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기본 원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법적 예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기본 원리를 세 번째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이 구절의 핵심 단어는 부르시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여덟 번이나 등장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즉 그분과의 새로운 관계 안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모든 외부 환경을 다 초월하고 변화시키는 부르심입니다. 바울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에 대한 것을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마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왜 우리의 교회만 그러합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특별한 권고가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처럼 서로 다른 배경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적 배경, 아니면 서로 다른 사회 계층, 아니면 다른 경제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정체성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고 삶의 상황이 어떻든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을 실천할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지내라. 그대로 지내라. 그대로 지내라. 세 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현재 삶 속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세요.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지표를 언급합니다. 18절.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이 질문은 고린도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염두하고 한 질문이었습니다.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라. 여기서 없애다라는 동사는 할례의 흔적을 가리는 시술을 가리키는 의학 용어입니다. 고린도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인들은 할례를 혐오했습니다. 이 유대인 남자들은 그래서 이 할례의 흔적을 지우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유대인 남자들이 공중 목욕탕 같은 곳을 가면 누구든지 누가 유대인인지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고린도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 이것을 가리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왜 이 할례를 꼭 받지 않아도 될까요? 할례를 번복한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위가 향상되거나 영적으로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교회 안에 이방인은 어떨까요? 18절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종교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할례를 받고자 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유대인의 음식 율법이나 안식일이나 성전 순례 등 이런 것을 더 하려 해서 유대인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더 많이 인정받으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오늘날에도 그러합니다. 어떤 크리스천인들은 좀 더 유대인처럼 행동함으로 좀 더 영적으로 좋아진 것처럼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요점은 민족적 종교적 지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윌링턴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윌링턴에서는 브라질 사람이면 K-POP을 출 필요도 없고 한국인이면 삼바를 마스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백인이면 남아시안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춤을 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니티 댄스에도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춤이 어려우시면 그냥 다른 사람을 응원하시면 됩니다. 제 말은 펜타코스트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꼭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메노나이 댄스 프로그램에 대한 사진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댄스 프로그램이고,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9절 할례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오 할례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 말은 바울 같은 유대인에게는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합니까? 할례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그의 자손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과 가장 분명하고 눈에 띄는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주변 이방 민족과 구별하는 정체성의 표시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이전의 모든 분류를 무효화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종교나 민족이나 우리 사회 계층이나 성별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를 분류하든 그것은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갈라디아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라졌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인 거고 이방인은 이방인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혼하는 것, 독신 생활을 유지하는 것, 아니면 교육을 받거나 외적인 종교적 표시를 하는 것들, 승진을 하는 것들, 이런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분에 뭔가를 더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만 은혜만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어떤 형태의 신분 추가가 허용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말이 되겠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오직 믿음만으로 은혜만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분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은 있습니다. 19절 할례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을까요? 할 말이 많지만 다뤄야 될 말들이 많지만 딱 두 가지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께 히브리 성경의 위대한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계명을 남기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이 모든 계명을 지켜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민족적 종교적 지위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지위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 삶 어떤 삶의 환경이든지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확실히 하기 위해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께서는 매우 다른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가 제자가 된 지 20년이 되기 전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훨씬 전부터 우리 삶을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태어난 가정이나 우리의 민족적 배경이나 교육이나 어떤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그분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에게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깊이 생각해보라고 권하면서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지혜롭거나 유능하거나 가문이 좋은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선택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에 대한 우리를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우리의 그 어떤 배경을 가지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을 전혀 고려한 부르심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지위를 추구하는 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러한 노력은 그들이 세상의 지위를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열정을 다해서 이 캐나다 사회에서 이 밴쿠버에서 우리의 세상의 지위를 높이는 것이 우리 최고의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 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따른 삶의 위치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우리는 은혜만으로 구원받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치를 사실상 부인하는 것이다. 반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따른 삶의 위치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우리는 은혜만으로 구원받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치를 사실상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현재의 삶을 무조건 그대로 살기만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예수님 제자로서 살라는 부르심에 방해될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위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위를 결코 높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몇 가지 좋은 예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로만 본다르크 츠크는 웹 개발자입니다. 그리고 이번 석사 과정을 밟는 동안에 그는 윌링턴의 장로, 디스커버리 리더, 그리고 러시아 사역 리더로 계속 봉사했습니다. 하지만 삶의 여건을 달리 바꾼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삶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니 리는 EA 스포츠 가상 경험 디자이너입니다. 정말 좋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도 석사 과정을 밟는 동안 그는 삶의 여건을 바꿀 필요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디스커버리 리더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한국어 사역 리더로 계속했으며 장로의 사역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수디 안토는 회사에서 리더 엔지니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 회원도 석사 과정을 밟는 동안에 라이프 그룹과 디스커버리 리더로 계속 봉사했습니다. 어니 카시마는 은퇴한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석사 과정을 밟는 동안 어떤 삶의 환경을 바꾸지 않고 활발하게 자원봉사로 활동하시면서 윌링턴 지역 아울리치 사역을 감독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루벤 하이는 오랫동안 장로로 활동을 했고 디스커버리 리더로도 사역했고 WSBM을 가르치기도 하고 스페인어 사역 리더로도 봉사를 해왔습니다. 그는 보안 운영 분석가였지만 현재는 글로벌 선교팀에서 전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삶의 환경을 이렇게 바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꼭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직업을 바꿀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들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조건이나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지위이며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두 번째 비유를 사용합니다. 노예와 자유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대화는 고린도 도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고 3분의 1은 자유인이었습니다.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종들은 걱정할 게 없다고요? 본인은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으니 그게 쉽겠죠?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로마의 노예제도가 17세기와 19세기 사이에 북미의 노예제도와는 달랐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도시에서는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신을 스스로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노예들은 돈을 받고 일할 수 있었고, 그리고 큰 책임을 맡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인이 되는 것은 대개 주인이 허락해야 했는데, 주인이 노예에게 충성스러운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자유를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노예들은 보통 30세가 되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걱정해야 될 것은 노예는 법적으로는 사람이 아니며, 그리고 그 노예들은 인권도 없고 그저 살아있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 안에서 노예가 계속 노예였을까요? 그런 의미였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 사역적으로 아니면 물리적인 위치적으로 관계적으로 정말 많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괄호 안에 있는 단어는 예외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있고 이 사회적인 지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회적 지위만을 높이려고 하고 예수님 안에서의 부름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왜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 사회적인 위치에 대해서 위치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되는지는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핵심 정체성은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으로 주님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위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지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고 우리 하나님의 집 안에서 새롭게 얻게 된 지위입니다. 그 진정한 지위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5년간 살 때 저는 새로운 장소를 가면 새롭게 적응해가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브라질에 가면서 완전히 브라질 사람도 아니지만 점점 더 캐나다인답지 않게 되어가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의 정체성이 무엇이었을까요? 나의 고향은 어디였을까요? 우리들처럼 여러 문화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희 막내딸이 이 핀란드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너의 고향이 어디니? 상파울로에서 태어나고 밴쿠버에서 살았고 몬타리올에서 자랐으며 자랐는데 그럼 내 집, 내 고향은 어딜까? 라고 하면서 아이가 헷갈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태어난 곳을 적으라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집은 어디일까? 우리 집은 어디며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을까요? 이것이 이 질문이 바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위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23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이 표현은 고린도의 노예 시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값을 주고 사신 바 되어 죄와 마귀의 노예에서 구원받았다. 하지만 그 값은 매우 비쌌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치르신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칠 만하다고 여기셨으며 그리고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의 신분을 벗고 내려오셨습니다. 빌립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희들을 위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신분 상승을 추구하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갈망한다면 그럼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우리의 열정에 힘을 주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는데 왜 우리는 가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걸까요? 저 자신에게도 저는 이 질문을 가끔 하게 됩니다. 가끔 저도 제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갈 때 왜 도대체 나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일까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가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희생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왜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큰 가치를 두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택함을 받은 왕 같은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왜 하늘의 시민이 되는 것보다 이 지구상에서의 시민으로서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길까요? 하나님 왕국의 시민이 되는 것에 대해 이해하는 데는 왜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될까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라면 왜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순간순간마다 변하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의 노예가 되고 싶어 할까요? 왜 우리는 이런 평가에 우리 자신을 내주게 되는 걸까요? 그거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에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이것을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구인지에 대한 것이 적혀 있습니다. 희생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지위를 받았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는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앞에 거하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리가 우리를 만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주 가치를 두는 것이 어떤 세상의 기준에 의한 환상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영원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안에 일해 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휴식을 취하며 하나님 안에서 쉬며 세상에 빛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